습식의 나비 효과. 누군가 채식의 이유를 묻는다면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삼겹살, 고소하게 기름진 소고기 한 점, 바삭바삭 갓 튀겨낸 치킨은 어떠신가요? 생각만 해도 군침 도는 이 메뉴들, 여러분께도 너무 익숙하죠?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뭘 먹었는지 찬찬히 되짚어보면 고기 먹지 않은 날을 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고기를 꼭 씹어서 먹진 않았어도 국물 요리에 사용되는 육수를 일부러 피하지 않는 이상 육류를 완전히 먹지 않기란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해진 이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습관이 과거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변화라는 거 아시나요? 1970년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5.2kg 정도였던 연간 육류 소비량은 50년 만에 무려 10배 넘게 증가해 2019년엔 54.6kg으로 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기 반찬이 이제는 가장 흔한 외식 메뉴가 된 것만 봐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과 대조적으로 국내 채식 인구도 최근 1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해 이제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고기를 많이 먹는 분위기 속에서도 고기 먹지 않기, 채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완벽한 비건보다 불완전하더라도 비건을 지향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그렇지만 확실하게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건 물론 현재 식량 생산과 소비 체계를 이어가는 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간절한 경고일 텐데요. 오늘은 내가 먹은 고기 한 점이 불러온 육식의 나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알고도 외면했던 육식의 어두운 그림자. 힘을 쓰려면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하지 않을까?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오랜 통념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이 근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인식은 최근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익히 알려진 일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 역시 영양 과잉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식탁에서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스테이크나 와규 같은 고급 메뉴부터 싼 값에 높은 열량을 공급하는 패스트푸드까지 외식 식단 대부분도 육류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환경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작지의 약 33%가 이미 가축을 먹일 사료 재배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는 육류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료용 경작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요. 또 가축을 기르는 데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한데요. 소 한 마리의 체중 0.5kg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고기 453g을 먹지 않는 것이 1년 동안 샤워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지하수원 중 하나인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갈라라 대수층에서 매해 481억 리터에 달하는 물이 오직 육류 생산용으로 뽑아 올려져 허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흐름이 국가를 초월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약 10년 안에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와 트럭, 선박, 비행기 등 모든 운송수단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다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육즙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구의 절반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 온실가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마저도 매일 먹는 끼니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건 참 모순적인 일입니다. 캐나다의 과학 저널리스트 마르타 자라스카는 책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최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치명적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간은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금세기가 끝나기 전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과 비교해서 평균 기온이 섭씨 7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농업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다. 사막이 많이 생길 것이며 경작할 땅이 줄어들고 물이 부족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육류를 포함해 모든 식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로써 더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섭씨 2도라는 커다란 온도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최소 75%를 육류와 유제품에서 시리얼과 콩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흔쾌히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렌틸콩보다는 스테이크를 원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벽한 육류 대체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짜 고기는 진짜 고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당장 육류 소비를 좀 줄여보고 싶어도 장바구니에 습관처럼 담던 달걀과 고기, 우유 대신 뭘로 식단을 꾸려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육식의 해로움을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짜 고기, 대체육입니다. 육류 대체품 시장은 이미 더 진짜 고기 같은 가짜 고기를 만들어 소비자 입맛을 만족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한데요. 육류 대체품은 크게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대체육, 고기 조직을 배양해 만든 배양육, 그리고 밀웜 같은 곤충 대체식품으로 나뉩니다. 대체육은 주로 다양한 종류의 콩과 곡물을 배합해 비트나 사과 같은 붉은 빛이 나는 채소로 색을 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기의 그 맛과 질감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화합물을 어떤 비율로 섞어서 가장 진짜 고기 맛에 가깝게 재현해내는지가 대체육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됩니다. 흔히 배양육은 육류의 근육에서 근육 재생을 돕는 신경세포의 하나인 위성세포를 추출해 인위적으로 수억 배 배양해 만드는데요. 도살장이 아닌 멸균 실험실에서 생산된 고기다 보니 박테리아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영양 성분을 실제 고기보다 더 많이 첨가하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에 드는 단가가 높아 가격이 비싸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성 부담이 없는 식용 곤충의 경우 육류 단백질의 가장 좋은 대체원이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완벽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넘는 게 관건입니다. 육류가 사라진 후 세계에 육류 대체품이 부족하지 않고 실업 걱정이 없어지더라도 인류가 육류를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식용 곤충과 실험실에서 재배한 육류, 그리고 채식버거의 제조사와 마케터가 직면한 과제는 진짜 고기의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고기가 상징하는 것 또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육식을 갈망하는 이유는 고기가 다른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육식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은 길고 험할 것이다. 육류 대체품은 유명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저렴하지만 너무 저렴하지 않아 나도 성공했다라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익숙해지고 새 습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눈에 잘 보이고 널리 퍼져야 한다. 전체 식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식량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작년 말 세계 처음으로 배양육 치킨 너겟 상품의 판매를 공식 승인했는데요. 동물을 도축해서 얻는 고기가 아닌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의 시판이 허용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스타트업이 해조류 세포를 활용한 한우 배양육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실험실에서 키운 한우 세포로 만든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양육도 식품이다 보니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누가 먹어도 안전하다는 게 확인돼야겠죠. 우리 식약처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배양육이나 콩고기 등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금씩 육류 소비를 줄여보고 싶은 당신에게 사실 매일 먹는 끼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도 있지요. 공장식 축산으로 건강하지 않게 길러진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수십 년 동안 먹어온 우리 몸은 이미 고장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삼시세끼 풀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매 끼니 당연하던 육류 섭취를 조금 줄여보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엄격한 식단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작은 실천부터 시도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고기를 사다 먹거나 외식을 하게 될 경우 딱 한 번 먹을 만큼만 사고 적당량만 주문해서 버려지는 고기를 줄여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채식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완전히 고기를 끊기 전에 고기 없는 날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고기 없는 날이 두 주에 한 번이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 되면서 습관적인 육류 소비를 습관적인 육류 비소비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두고 고기를 먹지 않다 보면 생각보다 하루쯤은 고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기존 요리법을 비건식으로 바꾼 레시피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직접 요리하는 게 어렵다면 채식 식당을 찾아가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먹게 됐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완전히 포기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대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내일 당장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미래에 인류가 주로 식물성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와 동시에 오로지 채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했듯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육류 소비를 줄이는 행위에 적절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과 수백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는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수백만 명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리옹시가 최근 학교 급식에서 고기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해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간소화된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고기 말고도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이 있으니 학교 급식에서라도 채식을 실천해보자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채식을 단순히 까다로운 식습관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지향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고기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해야 한다거나 육식주의자는 나쁘다는 식의 흑백 논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250만 년에 걸친 육식의 역사를 무자르듯 끊어내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육식이 불러온 환경 문제가 눈앞에 현실이 된 만큼 지금과 같은 성찰 없는 육식이 이어진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환경을 위해서 고기가 점령한 식탁을 되돌아보고 주변 채식인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이 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모를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모두 함께 식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어쩌면 기후변화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빌려 쓰는 지구를 기름지게 먹고 마시는 일로 파괴하는 걸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